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VOA 이조은입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서방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민들의 폭력을 중단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지난 15일 이스라엘에 점령지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전례 없는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와 유럽연합 및 기타 여러 유럽 국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일과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나라는 지난 10월 초부터 극단주의 정착민들에 의해 자행된 전례 없는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8명이 숨지고 8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정착 정책이 국제법상 불법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고 폭력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공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영상연설에서 방공망 강화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공은 거의 모든 회의와 세계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라며 더 많은 시스템과 대공방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112대의 샤헤드 드론 중 104대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한 대의 격추는 인명을 구하고 기반시설을 보존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중 우크라이나 공군과 드론 기동대가 우크라이나 11개 지역을 겨냥한 31대의 이란산 샤헤드 드론 중 3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적이 된 지역에는 수도 크이우와 남부 헤르손 지역, 서부 흐멜니츠키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세르게이 포프코 크이우 군사행정 책임자는 드론이 집단으로 파도처럼 여러 방향에서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려는 수십 명의 이주민을 태운 배가 리비아 해안에서 전복돼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6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유엔 국제 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국제 이주기구는 어제 성명을 통해 86명의 이주민을 태운 배가 리비아 서부 해안의 주아라 마을에서 강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들에 따르면 61명의 이주민이 익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구는 X를 통해 지중해 중부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주 경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의 전쟁과 빈곤을 피해 떠난 이주민들의 주요 경유지로 부상했습니다.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ANC와 시릴 라마포소 현 대통령은 백인 독점 자본의 대리인이라고 비난하며 움콘토 위 시즈회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K당은 지금은 사라진 ANC 군부의 이름을 따 새로 결성됐습니다. ANC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 해방운동의 선두에 섰던 정당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31도에서 영하 10도, 최고 영하 17도에서 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m에서 2m, 서해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주은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중에 올 한 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단어를 정리하는 올해의 단어도 빠질 수 없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가 선정한 단어는 진짜라는 의미의 authentic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선정된 배경에는요, 인공지능 AI로 재생산된 가짜 뉴스 등의 영향이 컸는데요. 미국의 온라인 사전인 딕셔너리.com이 12일 올해의 단어로 꼽은 이 단어의 선정 배경도 맥락이 같아 보입니다. CBS 방송은 딕셔너리.com이 올해의 단어로 hallucinate 이런 단어를 골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가 단어의 유래와 이 단어의 최근까지의 의미 진화 등을 설명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자, hallucinate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환각, 환각을 느끼다 인데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급성장하는 요즘 새로운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전이 새롭게 추가한 의미가 이렇습니다. hallucinate, 환각을 느끼다 라고 적으면서 인공지능 측면에서 이 단어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정보를 생성해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어 사용 예를 보니까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챗봇이 환각을 보일 때 그 결과는 부정확할 뿐 아니라 완전히 조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입니다.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배경에는요, 바로 급증하는 대중의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서 이 환각을 느끼다에 대한 사전 검색이 45% 늘었고 미디어에서 사용된 횟수 증가율 85%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인공지능 AI 관련 단어에 대한 사전 검색은 전년에 비해서 62% 급증한 점, 바로 올해 AI가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감하게 합니다. 자, 그럼 지난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미국 사회 전반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딕셔너리.com에 따르면 작년 말에 OpenAI의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형 로봇 ChatGPT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자 기술 경쟁사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당혹감으로 바뀌었죠.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챗봇 기능을 사용해서 완벽한 문법을 갖춘 에세이를 스스로 작성하는 세상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를 이용한 변호사들의 법정 문서, 교회 목사의 설교 등 학생들의 글쓰기를 넘어서 뉴스피드, 검색 엔진 결과, 심지어 법정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공할 영향력은 미국 영화 산업계도 강타했는데요. 작가가 쓴 각본을 제작자가 AI로 수정하고 배우들은 자기 모습을 무제한 복제해 재등장시키는 기술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저작권 논란과 함께 수개월 동안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장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에 관한 가짜뉴스에 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한데요. 급기야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관한 관련 규제 논의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으로 이 단어의 유래 알아볼까요? 딕셔너리.com의 코리 스탬퍼 수석 편집자에 따르면 환각을 느끼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꿈을 꾸다 또는 정신적으로 방황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알루치나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환각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문서에 등장한 게 1971년 연구 논문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 손글씨를 정확하게 읽고 출력하도록 컴퓨터를 훈련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고요. 1990년대 컴퓨터가 인간의 학문을 학습하는 머신 러닝과 AI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2월 세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마우이 재개방. 최악의 산불 사태로 적어도 100명의 사망자를 냈던 하와이 마우이의 역사적인 도시 라하이나가 지난 11일 지역사회와 기업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미 공영방송 NPR이 보도했습니다. 산불 사태가 난 8월 8일 이후 125일 만입니다. 이번 조처는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됐지만 아직 화재의 잔해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도시 재건축을 위해서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재개방한 지역으로는 당시 화재로 타버렸다가 세입이 돋고 있는 150년 된 나무가 있는 반얀트리 공원과 공공도서관, 초등학교와 지역 식당 등이고요. 당시 산불을 피해 마을에서 탈출하려는 차들로 붐볐던 프런트 거리의 해안도로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계당국은 여전히 화재 피해 지역에 들어가려면 보호 장비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화재로 인한 재해와 먼지의 독성, 특히 비소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검사 결과 때문입니다. 비소는 산불 먼지와 재에 달라붙는 중금속입니다. 지난달 초 하와이 보건부는 1900년대부터 2000년대에 지어진 100채 건물에서 재 표본을 수집해 안전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표본에서는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을 칠하는 데 사용된 페인트의 납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재 지역을 청소하는 것도 아직 초기 단계로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환경보호청은 파괴된 2,000채 이상의 건물에서 배터리, 프로판 탱크, 살충제 및 기타 위험 물질을 제거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주택과 사업자들은 주 당국이 정리 작업을 마치면 소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전신 보호복과 마스크, 보호장갑을 착용한 주민들이 잔해 속에서 그들에게 소중했던 물건들도 발견하는 이야기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엘라베마 가스 사형. 미국 50개 주 중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구형하는 사형제도가 있는 주는 201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26개의 주입니다. 이 사형제도는 미국 사회에 찬반 논란을 만들어 온 문제 중 하나로 사형제도 존폐뿐만 아니라 집행 방법을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엘라베마주 교도소에서는 질소가스를 사용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질소가스를 사용해 죄수를 처형하는 것은 미국 최초로 사형수는 1988년 살인교사를 받아 미국의 여성을 살해한 케네스 스미스 씨입니다. 이 스미스 씨의 사형 첫 집행은 독극물 주사였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바로 다음 달에 질소가스를 흡입해 사형당하게 됩니다. 질소가스 사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질소가스를 이용해 체내 산소를 없애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통한 사형 집행은 새롭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PR 방송은 엘라베마주 사형 집행과 관련해 사형 집행 시 사형수의 곁에 서 있을 영적 조언자인 목사도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일종의 포기각서에 서명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은 사형이 집행되는 동안 목사가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형수와 3피트, 즉 90cm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것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두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는 이 같은 집행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조기 경고를 받았으며 자신의 영적 역할이 제약될 것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형수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NPR은 이 목사가 주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NPR에 따르면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사형수가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질소는 마스크에서 새어나갈 수 있으며 주변 인물에게 뇌졸중 등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비판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달에 쓸 사형 집행 사례는 죄수와 영적 조언자의 종교적 권리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기사를 독자들께서 많이 읽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 독자들께서 많이 읽은 기사는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제공한 한국인을 제재한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아, 그렇죠. 한국 국적자가 이 제재 명단에 오른 사례로 처음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알아보죠.
네, 지난 10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위반 혐의로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 중에 주목할 점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가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겁니다. 제재의 대상인 한국인 이동진 씨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이 씨가 러시아 방산에 반도체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네, 이 씨는 AK 마이크로텍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장 회사와 복잡한 결제 체계를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회사 등이 보유한 장비와 이 기술을 확보하려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 이 씨에게 제재가 가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미국과 사업을 하는 외국인, 외국 기업에도 해당됩니다.
네, 자 또 다른 제재 대상에는 어떤 기관과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근거지로 둔 회사와 개인도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에 첨단 장비를 제공하거나 무기 운송, 자금 이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수품 운송에 관여한 선박과 선박회사들, 관리인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마리아호, 캡틴 야쿠보 비치호, 아르카티, 체르니 셰프호 등 러시아 선적 선박 세척도 포함됐고요. 이들은 북한의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재가 미국 정부의 대북 대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미국은 이런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과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고 지원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선적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압박을 높이는 조처로 해석됩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안보 수장이 만났는데요. 회담 내용 의미에 관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미국, 한국, 일본 3국 안보 수장이 매우 중요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3국 안보수장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자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4개월 만에 열린 건데요. 이는 미한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자 각 나라 안보수장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국장입니다.
네. 자,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뭐였을까요?
네, 주요 의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의 출범이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심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성 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영내 위기에 대한 협의, 탄도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조기 경보 이니셔티브를 포함해서 경제안보 관련 협력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자금 세탁, 탄도미사일 시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과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역내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중요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설리번 보좌관과 조태용 실장은 양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 역내 문제와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와 대화에 대한 열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3국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화된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과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통해서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강화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북한의 남포항에서 발생한 석탄 선적 기사던데요. 내용 알아보죠.
네, 최근 고화질 위성 사진에 따르면 북한의 남포항에서 17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석탄을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결이 2371호에 의해서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출과 관련된 걸로 보여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남포항의 석탄 선적 장면이 어땠습니까?
네, 에어버스가 촬영한 이 위성 사진에서 17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석탄을 가득 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두 개의 크레인이 석탄 쪽으로 뻗어 있었고요. 부두 안쪽의 석탄 야적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관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또다시 대형 선박의 석탄 선적 장면을 고스란히 노출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네,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주요 목적지는 중국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북한 선박에서 금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선박과의 환적 행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 제재를 회피하려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제재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멤버인 닐 와츠 전 의원은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독자 제재를 부과하려는 국가들이 나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향후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한 이런 활동이 계속되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도전이 될 겁니다. 또 이는 북한의 경제 활동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들이 미국 기업의 위장 취업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내용 알아보죠.
네, 미국의 사이버 분석 정보 기업인 리소스가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가짜 신분을 이용해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미국 기업에 지원하는 사례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고 주로 웹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 프로그래밍 언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위장 취업이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리소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위장 취업은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고요. 지적 재산권과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는 미국과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IT 인력들이 어떻게 이런 위장 취업을 시도하나요?
네, 북한 IT 인력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원격 근무 전환을 악용해서 온라인 면접을 통해서 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부풀린 경력, 또 가짜 신분을 이용하고요.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사칭하거나 관련 없는 개인의 이력서 내용을 도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이런 행위를 어떻게 적발하고 또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 조처를 시행해 왔습니다. 실례로 미국 법무부는 최근에 북한 IT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도 같은 달에 공동 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 주의보를 공개하고요.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의보 발표 이후에 새롭게 포착된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셨는데, 기업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채용 절차를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어떨까요?
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인들의 비디오 게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미국인 취미의 핵심, 비디오 게임. 어렸을 때 학교에 혹은 이 자기소개서 등을 써서 낼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미인데요. 독서와 영화 감상, 운동 등이 제 어린 시절 이 질문에 대한 단골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한 아이가 취미란에 비디오 게임이라고 적어내면 부모님의 이 무서운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비디오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마냥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오락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시대에 한참 뒤처진 것일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산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비디오 게임입니다. 우선 미국인들이 비디오 게임을 얼마나 즐기는지 볼까요? 스태티스타가 공개한 지난 6월 기준 미국인의 취미 활동 순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리와 제빵이 40%로 1위입니다. 그 뒤로 독서가 36%로 2위, 그리고 애완동물 돌보기가 34%로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게임은 33%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아니더라도 이 비디오 게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미국인들은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의 설명 들어볼까요?
Roughly 65% of all Americans play video games regularly. That's more than 212.
협회는 전체 미국인 가운데 65%에 달하는 약 2억 1,200만 명이 정기적으로 이 비디오 게임을 한다면서 오락을 위해서 또는 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게임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비디오 게임 매출 규모도 상당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설명에 따르면요, 지난해 비디오 게임 산업의 매출 규모는 약 565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미국의 비디오 게임에 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볼 텐데요. 먼저 미국에서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등 현실적인 면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게임 산업이 첨단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게임 비용 얼마나 들까요? 비디오 게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게임기로 하는 것이 있고요. 요즘 대세인 모바일폰, 즉 휴대전화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게임기는 세 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엑스박스와 그리고 일본에서 만든 닌텐도 또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이런 게임기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이 전자기기 전문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쪽에 아예 게임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엑스박스 한번 볼까요? 저장 용량 등이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35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네요. 게임기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게임 프로그램을 사야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올해 출시된 이 우주모험 게임으로 유명한 이 게임 스타필드의 경우 7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가 바로 축구 게임인 피파인데요. 가장 최신 버전인 2023 피파 프로그램 가격은 20달러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 다른 두 개의 게임기 가격도 보겠습니다. 닌텐도 기기 가격은 350달러 하고요. 닌텐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슈퍼마리오 카트 게임 프로그램은 6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볼까요? 기기 가격은 500달러고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널 판타지 게임 프로그램 최신 버전은 5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게임용 PC 가격. 자, 다음은 PC 게임을 볼까요? 대부분의 게임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선택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결투 게임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게임 자체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내고 더 센 무기를 샀다고 하면 이 무료인 기본 무기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도 더 좋은 무기를 사야 하는 거죠. 이렇게 게임 아이템에 지출하는 것은 현찰에서의 현을 따고 그리고 물건을 산다라는 의미의 비속어인 지른다를 합해서 현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아, 그리고 PC 게임은 게임기로 하는 것보다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더 큽니다. 일단 이 컴퓨터 자체가 비쌉니다. PC 게임을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PC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PC로 게임을 하게 되면 자꾸 중간에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이나 이 처리장치 등의 부품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게임용 컴퓨터는 얼마나 하는지 볼까요? 네, 미국의 대표 컴퓨터 기업 HP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부인 메뉴를 누르니까 아예 게임용 노트북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품을 썼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을 보니까 시작 가격이 1,700달러 하네요. 가격을 알아본 김에 가장 비싼 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마음 먹고 사려면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톱으로 사야 합니다. 본체 가격이 제일 비싼데요. 원래 가격은 4,000달러인데 지금 650달러를 할인해서 3,35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도 골라볼게요. 고성능 제품 가격은 대략 600달러 이상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도 우리 고성능 제품으로 골라보니까 각각 100달러 그리고 50달러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 게임용 의자까지도 따로 파는데요. 보통 300달러 이상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말도 할 수 있는 헤드셋은 150달러 이상으로 도합 4,500달러 이상이 나오네요. 이제 통계에 따르면 게임용 컴퓨터를 위한 이 초기 평균 비용은 2,700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게임기와 PC를 알아봤는데요. 이 최근 비디오 게임을 이끄는 분야는 바로 모바일 게임입니다. 다른 기기 없이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어서 그만큼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매출도 상당한데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이 모바일 게임 산업의 매출액은 약 4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는 오는 2027년까지 1억 8,2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군대가 이끈 첨단 산업, 이제는 게임 산업이 이 과거 첨단 기술의 탄생을 주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이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활용하면서 이 GPS 기술이 발전된 건데요. 현재는 이 기술이 우리 일상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내비게이션 기술이 이 대표적 활용 방식인데요. 스마트폰에서 가까운 카페를 검색하거나 이 필요한 상점을 찾는 것도 다 이 기술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군대가 그랬듯 이 최근 산업계에서 첨단 기술을 도출시키는 주요 산업은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은 특히 기존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앞서 게임을 하기 위해선 이 고성능의 컴퓨터 부품이 필수라고 했죠. 가령 그래픽카드나 CPU, GPU 등의 성능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부품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인텔이나 AMD 등 이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가 앞다퉈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자사 제품이 게임용 사양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버나드 마 씨의 설명 들어볼까요?
Virtual reality. Gamers are among the first to adopt VR. And over the past years, the uptake of VR.
게이머들은 가상현실을 제일 먼저 채택한 선두주자로 이 마인크래프트 등과 같은 주요 게임에 헤드셋이 활용되면서 가상현실 기술이 점차적으로 증대됐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게임 산업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요즘 친구들은 이제 옛날처럼 취미에 비디오 게임이라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게임 산업과 중요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1961년 1월 20일,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식 전날 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눈 때문에 워싱턴 DC 거리에는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보기 위해 연방의회 의사당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도 취임식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퓰리처상을 4번 수상했을 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시인이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케네디 대통령 취임 축시로 헌정시를 낭송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 전날 밤 쌓인 눈에 햇빛이 반사돼 흰 종이에 적힌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모자로 햇볕을 가려줬지만 로버트 프로스트는 반사된 햇빛 때문에 여전히 시를 읽지 못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취임식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오히려 88배 노시인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로버트 프로스트는 케네디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헌정 시 낭송을 중단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쓴 시 가운데 평소 외우고 있던 The Gift Outright, 아낌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시를 낭송했습니다. The land was ours before we were the land. She was our land.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되기 전부터 이 땅은 우리의 것이었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미국 초기 정착민들이 식민지 상태를 극복하고 땅을 개척했던 미국 역사에 자부심을 담은 시였습니다. 드디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취임 선서에 이어 새 대통령의 취임사가 시작됐습니다. 취임식 당일은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는 동안 텔레비전 화면에 입김이 보일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따뜻한 외투도 입지 않고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는 현재까지도 미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즈음 세계는 핵무기에 대한 긴장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정치적 적국인 소련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과 소련이 적대 관계로 치달을 경우 이 끔찍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원자폭탄이 꾸준히 확산하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치명적인 원자폭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핵무기 사찰과 통제를 위해 진지하고 정밀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과학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 진영 모두 과학이 가져올 공포 대신에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놀라운 점을 탐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함께 별을 탐사하고 사막을 정복하고 질병을 없애고 바다 깊은 곳을 개발하고 예술과 상업을 키워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 새로운 힘의 균형을 추구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면서 강한 자는 정의롭고 약한 자는 안전하며 평화가 유지되는 새로운 법치의 세계를 만드는데 양쪽 진영이 동참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횃불을 비유로 들며 나이든 미국인에게서 젊은 미국인에게 리더십의 빛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가 넘겨준 횃불을 받아들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세계 다른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인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으며 역사에 기록될 명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어른아이 모두를 감동시킨 그림책 작가 바바라 코니를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림책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는 동화 작가 겸 사파가 바바라 쿠니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60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펴냈습니다. 따뜻하고 섬세한 그림과 이야기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작가로 화가로 바바라 쿠니가 낸 책은 모두 110권에 달했습니다.
어떤 책들은 그녀가 직접 이야기를 썼고 어떤 책은 다른 이가 쓴 이야기에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펴낸 책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1999년 9월에 나온 것으로 메리 린 레이가 쓴 달 바구니 배스켓 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약 100년 전 미국 뉴욕주의 산골에 사는 한 소년과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가족은 달처럼 동그란 바구니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팔며 살아갔습니다. 소년도 차츰 바구니 만드는 솜씨를 배우며 살게 됐습니다.
바바라 쿠니의 그림은 섬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중 한 예가 엘리노어라는 책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쿠니는 엘리노어가 아기였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정확히 그려냄으로써 역사의 세세한 부분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자세한 예는 챈트클리어와 여우입니다. 이야기는 영국 시인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바바라 쿠니는 그림 속의 꽃과 풀잎 하나하나가 4세기 초서가 살아있을 때 자라던 것을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때때로 그처럼 섬세하게 그리려 애를 쓰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알까? 관심이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1959년 챈티클리어와 여우로 칼드코트 메달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림에 많은 것을 담았다. 그 중에는 분명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이해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나중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도서관협회는 매년 우수한 어린이 그림책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바바라는 소 달구지를 끌고에 실린 향토적인 그림으로 두 번째 칼드코트 상을 받았습니다. 바바라 쿠니의 첫 번째 책이 나온 건 1940년대였습니다. 바바라는 처음에 판화를 그렸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나중에 펜과 잉크, 수채화, 유화, 그 외 여러 가지 물감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1917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화가였고 아버지는 주식을 거래하는 분이었습니다. 바바라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스미스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1938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뉴욕 아트 슈트던츠 리그에서 회화와 판화를 공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바바라는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찰스 탈보트 포터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바바라 쿠니는 자신의 저서 세 권이 어떤 저서보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1982년에 나온 미스 럼피우스입니다. 두 번째는 섬 소년 아일랜드 보이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마티아스입니다. 이 소년은 미국 동북부 메인주 티비츠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12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마티아스는 성장의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어렸을 때 살던 고향 섬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바바라 쿠니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메인주의 해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세 번째 책은 해티와 거친 파도였습니다. 바바라 쿠니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해티라는 이름의 소녀는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해티는 늘 가족에게 자신의 꿈은 커서 페인터, 즉 화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티는 달, 하늘, 나무에 부는 바람, 바다에 거친 파도를 생각했습니다. 패티는 자라면서 다른 직업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책은 미스 럼피우스였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도서장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1982년 바이킹 펭귄 출판사에 의해 처음 발행됐습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앨리스 럼피우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젊은 이야기꾼은 어렸을 적 어린 소녀 앨리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앨리스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멀고 먼 곳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앨리스는 크면 나도 그 먼 곳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늙으면 나도 바닷가에서 살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거 좋지, 아가야. 그런데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단다. 그것이 뭐예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해.
이야기 속에서 앨리스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앨리스는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는 높은 산에도 올라갔고 정글에도 갔고 사막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낙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원하는 대로 먼 곳을 많이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바다를 바라보며 세상은 이미 아주 좋은 곳인데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다음해 봄 미스 럼피우스의 허리는 다시 아파왔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침실 창문을 통해 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파랗고 자줏빛 나고 장밋빛 나는 꽃들은 작년 여름 자신이 심어놓은 루핀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꽃을 보자 기뻤습니다. 다음 해 더 많은 루핀을 보기 위해 꽃씨를 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스 럼피우스는 몸이 좀 나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랫동안 와보지 못했던 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오르자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의 다른 쪽이 온통 파랗고 보랗고 장밋빛 나는 루핀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었다. 미스 럼피우스는 기뻐서 무릎을 꿇었다. 바람이 나의 정원에서 꽃씨를 가져왔구나. 그리고 새들도 도왔구나.
여기에서 럼피우스는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루핀씨를 몽땅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어디를 가든 꽃씨를 뿌렸습니다. 들에도, 길가에도, 학교 둘레에도, 교회 뒤에도 뿌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허리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나간 할머니, 크레이지 올드 레이디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봄, 어디를 가나 루핀 꽃이 피었습니다. 미스 럼피우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책 속의 젊은 이야기꾼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나의 고모 할머니 미스 럼피우스는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루핀은 더 많이 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루핀 레이디라고 부릅니다. 나는 고모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멀리 멀리 다니다가 바닷가 내 집에 돌아와 살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할머니는 꼬마 앨리스야, 그래도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바라 코니의 후기 작품들은 미국 동북부 메인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바라는 어렸을 적부터 살던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메인주 정부는 바바라가 타계하기 4년 전인 1996년 그녀를 메인주의 인간문화재로 지정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바라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그녀가 바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섬세한 시선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책 작가 바바라 쿠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